오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민족에게 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을 다양하게 길게 설명한 것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다르지만 같은 것, 다르지만 같은 것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법적으로 백성들은 행복을 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있고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은 조그만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걸 잘 이용해서 크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자신의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분한 것마저 빼앗겨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C라는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D라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러게 고통스럽게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의 정치, 경제는 최대한의 행복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소수가 불행하더라도 다수가 행복하면 이 세상은 그것을 취합니다. 그러기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는 걸 잘 보시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뭐냐? 많은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최대한 사람에게 행복을 베풀어 보자는 겁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 보면 중산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산층과 민주주의 국가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어떤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방법으로 도출된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살아가면서 중산층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산층은 오늘날 미국의 중산층은 그 부유층에게 자신의 권한, 자신의 어떤 물질인 것을 빼앗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중산층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빈곤층을 바라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갖고 또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다르게 씁니다. 행복을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행을 어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을 추구합니다. 빛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제 펴셔야 합니다.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에게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어떤 빛인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빛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에 있는데 이 불빛이 있습니다. 불빛이 있어서 서로의 얼굴을 알아봅니다. 만약 이 방에 불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이게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입니다. 여기 분당에 아침 한 7, 8시가 되면 빛이 굉장히 깊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되면 빛이 들어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빛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빛과 어둠은 시간이 되면 나타나고 시간이 되면 사라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은 다릅니다. 2절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에 나타나리니.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빛이 너에게 임했는데 네 주변은 어둡다는 겁니다. 네 주변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오로지 너희 위에, 네 위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지금 이 방에 이렇게 빛이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위에만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다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빛은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밝은 세상이지만 어둡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빛된 세상에 빛이 있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내 빛이 밝은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밝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빛은 지금 너의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제한적입니다. 선택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몇 사람에게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적이라는 겁니다. 은혜적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럼 이 빛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딸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서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떤 신령한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전부 다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렸습니다.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길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자는 어떤 마음으로 옷을 만지냐면 내가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이 여인은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신의 능력이 떠나감을 아시고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건 단수명사입니다. 한 사람이 나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 무리가 만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로지 한 사람이 만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나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만졌는데 병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겁니다. 환자로 주민을 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로지 이 여인 한 사람은 나의 구원,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진 겁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병은 죄로 인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병 걸리면 어떤 바이러스로 뭐 어떤 감기로 이런 병을 걸렸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병이 걸리면 내가 이런 저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 지금 스팟라이트를 비추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졌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빛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빛은 예수님의 빛은 선택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은혜적입니다. 그 빛을 받은 사람만 빛받은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몸이 났습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5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그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너가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병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너가 너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너가 병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부분 기도 그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려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의 구원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죄도 구원해주고 너의 문제도 해결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베푸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돼서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예전과 똑같은 겁니다. 적들은 계속 침입하고 있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빼앗기고 형편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병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3절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9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3절과 9절을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인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조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이가 드리려는 자들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뭘 말씀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적도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성경은 지금 나는 고난당하고 병들고 빼앗기고 노예에서 해방당했지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올림픽에 제가 오늘 신문 보면서 그걸 봤는데 박상영이라는 그 펜싱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펜싱 선수가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그 동영상으로 이제 비춰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 끝까지 이겨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막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이제 그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친구가 이겼습니다.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기사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걸 계속 자기가 되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금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도 이렇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축복을 하실 거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건 어떤 긍정적인 태도로, 긍정적인 자세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한 가지 병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속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오늘 지금 이사야서 60장에서 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혈병 걸린 여인의 예를 들어드리냐면 혈병 걸린 여인이 회개한 것처럼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진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것은 내 죄를 아는 길입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0장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다시 제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루병은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문란한 생활로 얻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그러기 어디 가서 이 병 걸렸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혈루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이 여인은, 혈병 걸린 여인은 시간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과 관계에 갖지 않은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르면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며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입니다. 신즈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정말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으로 이 여인은 혈루병 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구원해달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겠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치셨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잘못해도 하나님 나에게 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서운 죄를 져도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복 주실 수 있습니다.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자신의 혈루병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고백을 한 것이고 그 죄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만이 갖는 신자만이 갖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사야서 60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복줍니다. 복주지만 지금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죄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하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도 이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철학자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종교는 한숨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마르크스는 이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는데 세상에서 착취당하고 사회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의 탈출구로 만들어낸 것이 종교고 그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달래기 때문에 그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에게 물질이 채워지고 사회적인 권위가 어떤 그 보장이 된다면 종교를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맞습니다. 세상이 살만하고 풍족해지고 누릴 것이 누릴만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여러분 9/11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갔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생기면 하나님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면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왜?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적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적 존재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표현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그 말이 됩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시면서 물질로 아닌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가난하게 살지만 양심적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가난해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철학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돈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깊이 만난다면 그것으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행복은 행복하지만 불행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이 방에 지금 이 세상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행복하지만 불행이라는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제가 마르크스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물질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고상한 존재입니다. 물질로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세상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안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건 분명히 믿어집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절대적 행복이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20절부터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20절부터 22절 뭐 이사야 60장이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제가 이제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보세요. 저보세요. 이 세상은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력 종교가 있습니다. 자력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나 유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내 힘으로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법을 지키고 내 행위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 유일하게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타력은 내 힘이 아닙니다. 신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고 사람은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십니다. 우리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장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시간, 누군가 만나는 것, 누군가 얘기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지금 누구하고 대면하고 있습니까? 사람하고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하고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신앙, 칼빈주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구성 요소입니다. 칼빈주의에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하나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또 하나는 니고티오 쿰데오인데 이건 좀 라틴어이기 때문에 제가 발음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니고티오 쿰데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두 가지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니고티오 쿰데오입니다. 그러니까 쿰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데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어떤 그 인간적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냐?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어디냐? 그러게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설 때만이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하심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사야 60장에 나오는 수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은 미래형입니다. 성경 잘 보시면 전부 다 미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대하시듯이 대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복을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찾아오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